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둠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짐에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법궤를 1차 운반할 때 크게 실패하고 법궤를 새술에 싣고 운반을 하던 웃사가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의식간에 경솔하게 법궤를 손대어 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는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법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 실패와 잘못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심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그 잘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게 철저하게 순종을 하며 법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법궤가 안치되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모셨던 오베데돔 지방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신 것처럼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앞으로 큰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 속에 큰 기쁨이 임하는 걸 봅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어제까지의 실패, 실수, 시행착오 혹은 고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겁고 눌려있고 힘들고 디프레스되고 그리고 아프고 슬픈 모든 것에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생동감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또 한 주간을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삶의 발걸음 걸음 동행하시며 승리 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해요. 여기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줬다는 그 소리를 듣고 기복적으로 아 다시 법궤를 옮겨야지 법궤를 옮기면 오벳 에돔의 집에도 복을 줬으니까 복을 주겠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는 심판이 맺는지 말씀에서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고난, 역경,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역경이 오고 우리의 시행착오로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런가, 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5장 2절 3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이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다시 전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시 부릅니다.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을 다 부르고 1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기 전에 먼저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신약시대에 법궤를 우리가 어깨에 메는 정도가 아니라 법궤 대신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법궤 대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예배는 첫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말씀의 상수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결해져서 법궤를 메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빛이 임해하여 우리의 내 마음의 먼저 영적 상태,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할 때,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원인을 찾았죠. 법궤를 옮길 때 분명히 율법의 규정에 레위인 중에 거핫 자손이 어깨에 메도록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자세하게 찾질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았고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당연한 것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었는데 법궤를 옮길 때는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정치 중심지며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 것에 당연히 법궤가 안치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지 않고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틀렸던 것인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안치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 달이었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증거와 표적을 보여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가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찾으려고 우리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이걸 지시하죠. 그 다음 절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바른 방법으로 하지요. 그래서 첫째는 다윗이 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결단했을 때 이 세 달 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우사가 죽고 두려움과 혼란과 눌림 속에 있었던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에서 해방받고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시편 86편 5절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 속에 정말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로 돌아가 회복받고 회개할 때 기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기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약함 회개하며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에게 인자하심 헷세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을 베푸시는 헷세드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풍성한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3절 4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위기와 역경 속에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막 기뻐 뛰며 춤추며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쁘신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얼굴은 안 기쁜 것 같아요. 아멘 해야 되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멘 하면 그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워십해야 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하루 종일 부르짖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일주일간의 삶도 고달프고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나고 힘들고 고달픈 것도 사실이죠. 힘드셨어요? 한 주간? 네, 힘드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소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기 바랍니다. 바닥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찌꺼기 남았으면 또 나와 꾸정물이 벌써 친교하시면서 또 그냥 힘들어져요. 구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래서 확신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실패하고 한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옮길 때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져오죠.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빗나간 자리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이 예배는 돌이키는 은혜를 주세요. 설교 들으면서 안 돌이키시는 분 있어요? 뭐 배짱이에요. 하나님 뭐 그냥 난 그냥 이렇게 살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그렇게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국은 눈물 쫄쫄 뿐 아니라 피눈물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은혜, 너무 인자와 긍휼과 너무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참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의 풍성한 은혜와 조명과 새 힘과 소망과 회개의 은혜와 그리고 깨달음의 계시의 빛을 주시는 걸 얘기해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리고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 주시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말씀을 주셨고, 내 안에 또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마음을 품으면 그런 마음 먹지 마. 잘못된 말하면 성령님이 지적하셔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셔요? 안 찔리는 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찔려요. 그래서 성령님의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전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은혜를 쏟아부어줘.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6장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12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에서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말씀을 철저히 보지 않고 이 부분을 미스해가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 성물을 함부로 다룬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찾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회복의 기쁨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경건한 두려움으로 떨며 아주 신중하게 침착하게 여섯 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맞아요. 이거 발자국 옮기다가 그냥 무사처럼 죽는 거 아니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주 신중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다시 리핏 안 하려고. 이것이 중요한 자세예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칭찬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뜻에 이렇게 합해지려면 건성으로 그냥 아 순종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또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으쌰으쌰 막 일하고 그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나 영영한 존귀와 칭찬을 받았는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전에도 기뻤거든요. 역대상 13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도 너무 기뻤어요. 다윗과 전 이스라엘이 거기 제사장도 있었는데 이 율법 조항 그 부분이 미스됐어요. 그때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 비파 서고 제금 나팔로 연주하리라. 힘을 다하여 뛰놀며 기뻐하며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도 기뻐했어요. 이 기쁨은 내 생각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생각한 판단에서 온 감정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있는데 새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데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displease 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내 판단으로? 근데 감정도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쁠 때마다 두려워 떨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요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 뛰놀고 크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벗개를 옮길 때 기뻐했어요. 분명히 다윗이 6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근데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확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프로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신 기쁨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성숙 정도에 따라 성숙하면 우리가 즉각 알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순간 실수했구나. 근데 우리가 신앙이 미성숙한 상태에선 잘 몰라요. 그리고 첫 번째 벗개를 옮길 때처럼 기뻐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뻐한다니까요. 두 번째, 분명한 말씀에서 확신이 있고 급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신중하게 다시 확인해요. 그래서 역시 다윗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 여섯 걸음까지 제사장들에게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을 했어요. 여섯 걸음을 걷고 났더니 괜찮아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넘쳤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말씀대로 나를 섬기고 있다. 그 다음에 14절 다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자. 다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됐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우리는 잘못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도와줘 그러는데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불신이죠. 우리 연약하니까, 미성숙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까지의 실수와 실패,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잘못을 잡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전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 우리 고백이죠. 고난이 오니까 정신이 자꾸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빗나간 길 가봤자 억수로 고생한다. 하나님의 기뻐한 자리로 하나님 몰고 가세요. 돌아와야 돼. 괜히 시간 허비하고 휘휘 돌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제까지의 고난, 지금도 고난에 문제가 걸려있어요. 삶에 소망 갖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이라고요. 다윗처럼 실패 실수를 통하여 내 상태가 지금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러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는 큰 유익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실패 실수를 통하여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음성과 확신, 내가 도와줄 거야, successfully 벗개가 안치되게 해,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확인해요. 하나님 그래도 발걸음걸음 옮길 때 하나님 이것이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뜻대로 갑니까? 우리가 이런 겸손한 삶,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 천천금이란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귀한 보화나 뭐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보화요, 나의 인생을 건 거, 생명을 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와 실패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다윗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마음에 품는다는 건 듣고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제사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거 뭐 얘기합니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발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정말 치밀하게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근데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도와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 성령님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듣게 돼 있다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우리의 귀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of God 영어로는 그렇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 빗나가면 글로 가지 마. 그런 마음의 생각 갖지 마. 그런 결정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신데 일을 못 하셔요. 성령님 인도는 듣지도 않고 내가 나가서 막 다윗도 첫 번에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도 모르고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막 기뻐가지고 그냥 온갖 오케스트라를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말씀에 어긋난 모든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에 조명해 주셔서 고치고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파해 주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다윗이 부르짖잖아.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었나이다. 내 발걸음이라는 거는 내 행동, 내 삶의 결정. 그래서 결정해서 내가 삶의 패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태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호와 앞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기까지 거기까지 죽을 고생하고 얼마나 연단 훈련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배 에봇 왕복을 벗고 이 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종교 예식에 입는 그 예복을 입은 거예요. 왕복을 벗고 그리고 배 에봇을 입고 전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이것은 다윗의 겸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참왕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는 대리자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험불합니까? 이방왕 혹은 교만한 왕들은 권위의식, 또 폼을 잡는, 여기 다윗은 기뻐 막 춤을 춥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니라. 이렇게 예식 때 이렇게 춤을 추는 거는 또 왕의 즉위식 때 백성들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웨딩이나 절기나 전쟁의 빅토리 하면은 여자들이나 속옷이고 춤추고, 홍해를 가르고 미리암이 앞장서서 또 여자들이 속옷이고 춤추며 찬송하지요. 주로 이렇게 춤출 때 빙빙 돌면서 춤을 춰요. 그러니까 다윗이 빙빙 돌고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16절에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왕복을 벗고 배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워시퍼가 돼야 되고, 어떻게 삶 속에 벗게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회복되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둘러싸있어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소망 중에 이 성령의 생동감 속에, 기쁨의 환희 속에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Successfully 다윗성에 안치가 된 후에 17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이거 다 나눠줘요. 여기 번제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 내 삶 전체를 태워드리는 게,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의 캐피럴 시리에 안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 예배는 법궤가 지금 여기 안치돼 계십니다. 이 예배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님이, 법궤가 여러분 안에 임재가 계세요. 특별히 이 예배 때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 자기 자신을 각도 다 태워드려요. 죄악도 불살라지고, 다시 게을렀던 거, 눌렸던 거, 낭망했던 거 다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포지션은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으로 화목을 이루기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잘못, 실패, 후회, 눌려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회복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다윗이 화목제의 제물을 같이 나눠줘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며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들과 화목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 온전히 화목하는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마음이 상하면, 보기 싫으면 안 봐요. 또 마주치면 눈을 싹 돌려요. 근데 새생명교인들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없지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이 꼭 있어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 앞에서 울고 통곡해서 내 마음이 녹아졌는지 안 녹아졌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솔직해서 좋았습니다. 인생에 한 사람도 없다면 거짓말. 그렇죠? 근데 용서 안 하면 가슴에 이게 체한 것 같아. 체한 거.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께 원수짓하고 얌체짓하고 배은망덕 했는데 나 용서해줬는데 아내가 이 마음 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 기쁨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한 패밀리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 은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된 모성은 naturally 싫어하고 힘들고 버겁고 어우 headache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부 예배 드리고 우리 나가서 또 친교 하시잖아요. 친교 초대교회도 매일 모이고 친교 하시잖아요. 그래서 친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하다 하고 교제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어둡지, 얼굴이 왜 저렇지. 네, 그러면 가서 여러분이 또 위로의 말 한마디 해드리고 또 마음을 터놓고 문제를 얘기하면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이게 이제 유니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월십을 하고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월십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법궤가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정왕국의 형태 기반이 이제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도 기뻐하고 전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그런데 미갈의 얘기가 나와요. 미갈이 아까 16절에 배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여기에 다윗의 와이프라 그러지 않냐고 사울의 딸이라 해요. 다윗도 겸손하게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기쁨을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이 기뻐하는데 미갈은 내려오지도 않고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렇게 내려다보는 눈길을 뭐라 그래요? 깔봐요. 눈을 이제 깔보니까 깔았겠죠. 눈을 깔았겠지. 절대 눈 깔고 다니지 마세요. 미갈처럼 축복 못 받는 눈 딱 깔았지. 왜냐면 내려다보니까 깔았어요. 사람을 룩다운할 때 깐다고 눈을요. 눈 조심하세요. 누구 깔면 이렇게 똑바로 뜨라 그러세요. 사랑의 권면이 필요하니까 딱 깔고 깔아본다. 아주 좋은 단어를 얘기해서 딱 깔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심중에 분명히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이 성대한 이 기쁨의 잔치를 마치고 집에 와서 축복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미갈이 20절부터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계속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법궤가 successfully 다윗성의 안치가 돼서 다윗도 기쁘고 전 이스라엘이 기쁜데 집에 들어왔더니 미갈이 찬물이 아니라 동물을 쏟은 거예요. 그냥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미갈이 다윗의 그 행동을 보는 관점이 사울처럼 인본주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 권위의식, 왕의 채통, 품이 사울처럼.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러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품위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4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벗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벗개는 관심도 없어요. 벗개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줄기에 그 영성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울의 딸. 인본주의 관점에서 미갈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 벗개 제사장 레위인이 옮기면 되지, 자기가 앞서서 왕복도 아니고 그냥 계속 빙빙 돌고 춤을 춰가지고 다리를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여기 살을 비천한 계집종 그 보는 데서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딸인가 공주잖아요. 왕의 딸이라는 교만이 있고 자기 아버지처럼 벗개는 관심도 없고 벗개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판단으로 다윗을 방탕한 자처럼 왕의 품위와 권위와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주책을 떨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방탕한 자라는 거는 아주 텅 빈 자, 쓸모없는 자, 모자라는 자, 정신 나간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여 부족한 대리자입니다, 이거를 나타내고 전 이스라엘이 겸손히 기뻐하는데 미갈은 교만이 충천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욕설에 가까운 아주 동물을 갖다 다윗에게 쏟아봅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했고 하나님이 기쁘게 열납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셔. 근데 미갈은 계집 여종 앞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권위, 자기 영광, 자기 아버지 같아요. 사울의 딸 미갈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이 얘기를 하죠. 사울 왕의 딸이란 교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네 아버지 집 사울 왕조를 버리고 나를 선택했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 뛰놀리라.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마음과 행동과 결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란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거기 어떤 사탄이 공격해도 담대하게 나는 계속 하나님께 뛰놀 거야. 담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계집종 비천한, 특별히 계집종을 얘기하는 거, 비천한 그 여정들 앞에서 그 여정보다 더 비천하다고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거고 다윗을 멸시한 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인간 관점, 인본주의 관점에서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 내가 높임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담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에 미갈의 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함을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극치로 높이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해야 되는 거기에 정반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어게인스트는 어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갈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자식이 없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전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인본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한 불의한 자하고는 앉지도 않고 교제도 안 한다고 선을 딱 끕니다. 미갈은 자기 아버지처럼 정반대 영적 상태로 자기를 어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미움을 사서 그 이후로는 가까이 안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혹은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미갈이 아기를 못 낳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부로 눈으로 내 인간적인 짧은 생각으로 견해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에서 형제를 함부로 인간적인 인본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마음의 영적 상태가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다윗이 아브네라고 타협할 때 가장 먼저 조건이 뭐냐면 자기 첩부인 미갈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미갈을 생명을 걸고 산 첫 와이프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결혼 지참금 안 가져와도 돼. 그런데 블레셋 사람 포피를 100개만 가져와. 블레셋과 전태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계계로.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100개만 가져오는데 200명을 죽여가지고 싹 결혼 지참금을 줬어요. 다시 말해 다윗이 생명을 걸고 얻은 첫 와이프였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첫 와이프에 대한 깊은 애정도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면, 사울의 딸이니까 사울 왕조의 이제 정통성이 남북에도 좋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합하는데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왕조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다윗과의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방법은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맡기고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왕조를 다 버린다 했어요. 미갈이 사울과 똑같아요. 보는 인본주의 관점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 자식을 안 줘요. 사울의 왕조와 혈연에 섞이지도 엮이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조를 끊으십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관점과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건 마귀적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이에요. 그건 어둠이고, 그리고 신본주의는 빛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갈이 다윗의 첫 와이프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값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다윗이죠. 다윗의 축복이 미갈을 통해 흐르지 않아요. 그걸 끊습니다. 왜요? 아니, 인본주의로 보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으로 그냥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왕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런 인본주의 불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축복의 도구가 되지 못하죠.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갈은 다윗이 생명 주고 값 주고 사는 와이프예요. 첫 부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으로 산 신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갈과 같은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 교만, 내 체면, 나를 앞세우는 거, 내 중심 생각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에 도구의 사역을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법궤가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오늘 너무 기뻐서 소망과 희망이 넘치고 어제까지 실패, 실수, 눌리고 답답한 거,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 눌려있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중심,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하나님 이 뜻이 맞습니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과 능력이 자원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미갈과 같은 마음을 뽑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어제까지의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되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오늘부터 축복으로, 환희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장래 소망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